신은 없다.
신은 있다.
종교는 필요 없다.
종교는 필요하다.
네, 본격 스펙타클 버라이티 종교 논쟁쇼 무신과 함께의 김무신
최선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10회. 저희가 일주일에 한 회씩 하는데 10회면 근 석 달을 했네요.
네네, 저 뭐 그 TV 볼 때 막 50회니 100회니 막 그 소란 떠는 거 보고 이해가 안 갔는데 뭐 10회도 대단한 것 같아요.
10회도 대단하지만 저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10명이 되면 아주 네. 또 대단할 것 같습니다. 대단할 것 같습니다.
대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6명인데
너무 맹수맹수한데요. 대단할 것 같습니다. 끝입니까?
아, 뭐 어쨌든 그 유튜브 말고도 팟캐스트나 팟빵 이런 쪽으로도 유입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고무적이고 사실 저희가 네. 10회 진행되면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신경이 좀 쓰이긴 쓰네요.
네, 뭐 구독자 수 말씀이신가요?
뭐 이런저런 반응이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건강한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네. 토론의 장은커녕 매일 저희 둘이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아우, 네, 뭐 저는 딱히 건강한 토론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네, 최선비 씨가 그런 거 원하시니까
아 이거 시작부터 그 코워커 둘이 동상이몽이었네요.
아니 그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아 그래요?
네.
공감이 안 되면 반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반감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냥 무관심은 네네. 아닌 거네요. 다행이네요.
네네네네.
오늘 주제가 또 뭔가 네. 익사이팅한 주제가 될까요?
약간 그 최선비 씨를 뭐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항상 지구가 평평하다는 소리를 가끔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한 무슨 논리를 펼치면
무슨 말씀이세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아니, 상황에 따른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아는데 그래도 그 논리 전개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전개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지구 평평한 지구론자라고 하나요? 그 한글로 좀 번역이 좀 애매한데 플랫 얼서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 그 전에 인도 얘기를 잠깐만 짧게 하면은 지금 난리가 났죠.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코로나 바이러스. 예, 예.
네,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상자, 사망자죠. 지금 전국적인 비상사태인데 뉴스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힌두를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예, 대다수가.
예, 예, 예.
이제 그 소를 이제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치료하겠답시고 몸에 똥을 바르는 그런 사진 보셨나요?
소똥을 바르죠.
네, 그 소똥을 이제 면역성을 증진시킨답시고 막 몸에 바르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이것도 또 종교의 문제다 이렇게 또 디벨롭을 시키려고.
아니 그건 종교 아니 디벨롭 할 건 아니고 그냥 일단 간단하게 씻고 넘어가려고 그냥 종교 문제 맞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힌두를 믿으니까 소 똥을 이렇게 성스러운 것이라 믿고 몸에 바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힌두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림짐작으로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힌두 교리에서 소똥이 성스럽다 뭐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잘못 전파가 되어서 마치 사이비 교리가 되듯이 그렇게 민간에 퍼진 건 아닐까요?
뭐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 외에 그 소 오줌을 치료제로는 많이 그 프로모션을 해요. 고무트라라고 하거든요. 고무트라.
예.
그 의사들도 그런 트위터 같은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들이 이게 뭐즉 학문적인 뭐 논문이 나왔다는 식으로 뭐이 발견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식으로 소오줌이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것인지 먹는 걸 말이죠. 이렇게 마시면은 몸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똥을 바르는 것도 이제 당연히 뭐 저는 그럴 것이라 생각을 뭐 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 사망자와 연계된 게 소똥과도 연계가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안타깝죠, 그냥.
아, 근데
사망자는
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예.
건데 이제 거기서 소똥을 바를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 소똥에 위생적으로도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걸 먹고 나서 뭐 아픈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저도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빈곤층에서 바이러스 면역력이 많이 퍼져서 오히려 빈곤층의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그 외에 중산층이라든지 고위층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인도의 카스트 계층이 약간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소똥이랑 또 연결될 걸까요? 소똥을 발라서?
뭐, 좀돈 많은 사람들이 소똥을 더잘 발라가지고
아,
많이
그런가요?
줍는.
어쨌든 그 소똥을 바르는 게 약간 무지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고위층이나 부유층은 그래도 지식인들이 보통 차지를 할 거고, 그런 지식인들은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무지한 이제 빈곤층이나 대다수 계층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사이비 교주나 이런 쪽으로 오도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뭐 아무튼. 네, 소식으로 바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스토리는 그 작년 2월에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평평한 지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사실 종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긴 한데, 이 잘못된 믿음이란 측면에서 뭐 저한테는 종교나 이거나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믿는 거는 매한 가지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게이 평평한 지구론자들 중에서 성경을 근거로 드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성경이 이제 글자 그대로의 진리인데 이제 거기 성경 안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문구들이 있으니까 지구는 평평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고요. 방금 최선비 씨 웃으시는데 아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전설 속에서만 등장하던 평평한 지구론, 오늘
아,
무신과 함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첫 번째 그 소개해드릴 인물은 이제 마이크 휴. 이름이 마이크 휴인데, 64세 남자고요. 평평한 지구론자입니다. 그 최근에, 뭐랄까, 거의 붐이 일다시피 이런 평평한 지구론자들이 막 늘어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SNS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많아진 것처럼 눈에 막 보이고 말이죠. 목소리들이 막 커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네.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름 선진국이고, 그리고 그 고도로 지식인들, 과학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문맹률이 거의 뭐 0점대로 들어가니까 없다고 봤는데, 무신 씨가 보내주신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한글로 된 자료를 퍼뜨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운 레벨이고요. 어쨌든 황당한 따름입니다.
네.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은 그 마이크 휴 씨가 이번이 선수 로켓을 제작해서 타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자기가 만든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직접 확인하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뭐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2000
그래서
아 황당해. 아 2014년에 자기가 직접 만든 로켓으로 이제 상공 419m를 날았고요. 이게 위로 419m인지 옆으로인지 그렇게 정확히 안 써있어서 모르겠는데, 뭐, 400m 가량을 날았고, 2020년 2월에 이제 두 번째 비행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2월에 자기가 만든 로켓을 타고 날랐다가, 그 낙하산이 초반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켓이
스페어가 없이
스페어가 아니고,
하나만 가져갔나 보네.
그래, 네네네. 그래서 이제 로켓이 낙하와 하는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장면이 이제 이 마이크 씨의 이 여정을 그 다큐멘터리로 담고 있던 사이언스 채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마이크 휴, 뭐 로켓 이렇게 치면은 간단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촬영이 바로 유고작이 됐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게 마이크 씨의 그 평생 염원이었다고 합니다. 로켓을 자기가 손수 만든 로켓을 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염원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의 꿈은 이뤘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로켓이 그렇게 또 높게 안 올라갔거든요. 제가 유튜브 비디오로 본 상으로는 어디 기사 같은데 기록으로는 안 나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한 2km 정도밖에 뭐안 올라갔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확인은 못 하겠네요.
네, 제가 좀 사이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지구의 곡선을 보려면은 이제 최소 10km 상공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10km.
네네.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이제 산이 이제 에베레스트죠. 8,800m.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도 지구의 곡선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로켓을 탔으면은 이제 그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를 타도 그게 확인이 되진 않겠네요. 10km면.
그보다 높게 올라가지
그런가요?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최선민
비행기를
씨, 그 전문 분야 아닙니까?
아니요, 뭐 전문 분야는 아닌데.
아, 네네네.
비행기를 타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곡선에.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곡선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 이제 사진 자료들을 많이 증거로 내세우시던데, 플랫 얼스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땅에서 보면
보니까.
당연히 평평해 보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진들만 모아놓고, 플랫하다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논거들이 여러 개가 있죠.
네, 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니요, 혹시나 소개를 해주실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최선배 씨가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자기는 가볍게 왔다고 오늘. 준비 한 개도 안 하고. 뻔뻔해지다 못해 아주 그냥 당당해져가지고, 그냥,
오늘은 정말 마음 편하게 왔죠.
딱히 그, 소개를 드릴 만할 내용이 없는 게 주로 그냥, 사진 같은 그 자료들 보면은 이제 사진 같은 거 이제 찍어 놓고, 그러니까 높은 데도 아니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찍어 놓고, 봐라, 저 지평선이 평평하다. 그런 게 대답입니다, 그냥. 당연히 지구가 얼마나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선을 보려면 최소 10km 이상 상공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뭐 땅에서 그렇게 봐도 평평한 게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구는 평평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자료들이었고요. 별로 크게 꼭 찾아보시면은 뭐 재미는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평평 지구론이라고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몇개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좀더그 트리비아를 말씀드리면은 그 아마추어가 만든 로켓이 가장 높게 올라갔던 기록이 2017년에 대학생 70명이 만든 로켓 43km까지 올라간 게 최고 기록이고요. 이건 무인 로켓이었죠. 그 사람이 아마추어 로켓에 사람이 탔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열기구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거는 2005년에 21m까지 사람이 탄 거죠. 이거는 열기구를 타고 21km까지 21km까지
21km.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이게 웃겼던 게 있는데 2014년에 이거는 이제 그냥 풍선에 커다란 풍선에 헬륨을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41km까지. 거의 로켓, 그 무인 로켓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죠.
공식적인 자료인가요?
네네네.
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거기에 사진을 보니까 우주복을 입고 갔더라고, 진짜. 우주복을 갇혀 입고.
아, 작정을 하고 올라갔네.
그렇죠. 그 작정을 안 하고 올라갔지나.
아니,
어이쿠 하면서 뭐 생일날에 뭐 딸 풍선 준비하다가 어이쿠 하고 올라갔을까 봐요.
그래서 올라가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라갔나요? 아니면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기록을 남기려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우주복을 이제 갇혀 입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그냥 점프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왔고요.
네.
이 짓을 했던 사람이 알란 유스타스라고 구글 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짓을 하고 부사장으로 채용이 됐나요? 구글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I want
모르겠는데요.
you.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삼성 채용 혹시?
아, 제가 잉글리시가 좀 딸려서 안타깝네요.
아, 이제 보면서 돌아가신 마이크 씨도 진짜 진짜 자기가 이제 평평한가 확인하고 싶었다면 그냥 헬륨 풍선을 타고 올라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부분에서
네.
입증이 되는 논거는 부족한 거잖아요.
뭐가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가 입증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면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다시 문장이 이상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그 평평한 지구가 사실이라고 타당하다는 그런 뭐라고 하죠? 증거. 예, 근거는 부족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증거가 없죠. 동그라니까.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비논리적인데,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일단은 그런 겁니다. 그 정부에서 속이고 있다는 건데, 뭐 제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는지까지는 뭐 밝힐 필요가 없죠. 뭐 그런 거 믿는 사람 워낙에 많으니까, 뭐 평평한 지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거 많이 믿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사랑 정부가 쿵짝을 해서 사람들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게 만들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증거라고 갖다 대는 것들은 이제 한번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은 뭐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이제 저 사진 찍어 놓으면은 봐라, 지평선이 평평하다. 뭐또뭐뭐 저기 우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걸 들고 와가지고 뭐 이게 뭐 진짜 지구 사진이 맞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던데, 뭐 그런 식으로 뭐 증거라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그냥 정부가 속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딱히 뭐 이유랄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네, 저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론자 소식이라고 할까요? 딱히 평평한 지구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이, 그 말씀드릴게요, 그냥. 스티븐 브랜든버그라고요.
네.
46세 남자고요. 약사입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에 자기가 일을 할때 코비드 백신 57병, 그러니까 이게 한 570번 정도의 분량이죠. 이걸 냉장고에서 꺼내서 밖에 내놓고 방치를 했다고
아,
합니다.
상온에서 방치를.
네네. 다들 알다시피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 약사는 이 코비드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사람에게 주입해서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아니, 약사인데. 약사면 나름의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인에 속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그렇죠.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미국에 꽤 많습니다. 그
예.
빌 게이츠 형님이 이 백신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마이크로칩을 심으려고 한다는 말이, 이걸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그렇죠. 그 뭡니까, 그 음모론 좋아하고, 그또 그렇죠, 에반젤리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을 하나 믿으면은 또 다른 미신을 믿는 게 일도 아닌 거죠.
네.
종교까지 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사람이 플랫얼서입니다.
아, 그 사람이 블랙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아.
제가 뭐 잘못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빌게이츠 형님 이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혼하겠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그죠? 이 부부가 같이 팀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빌 게이츠가 사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했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와이프랑 공동으로 자선 재단도 만들고 해서 사실 혜택을 실제로 본 사람도 많고 한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성추문을 일으키는 파렴치한으로 인식이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안타깝죠. 지금 후 시리즈라든지 우리 아이도 자주 보는 위인전 시리즈에 빌 게이츠 떡하니 좋은 일한 사람이다 적혀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각인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워요. 현세에 살아있는
안타깝죠.
사람을 위인으로 삼는 게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거죠. 최근 일론 머스크도 우리 자주 보는 위인전 시리즈에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화성으로 사람을 이주시키기 위한 개발을 하는 사람이고 뭐 전기 자동차를 대중화하는 사람이다라고 버젓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도지코인 상승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저는 최선배 씨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그 위인이나 어떤 사람들을 기억을 하거나 기록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의 그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이제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이 사람이 좋은 것만 했다, 뭐 나쁜 거는 있자,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인정을 하고, 뭐 잘못을 한 것은 또 잘못한 것대로 이제 또 기록을 해서 반성을 하도록 해야지, 그걸 어떤 사람을 막 신격화 한다거나 영웅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실적인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정치인들을 볼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영웅을 찾으려고 그러죠, 말이죠. 신을 찾듯이 막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과거에 그 위인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방금 최선비 씨가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인전에 올라가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좋은 것만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막, 링컨 대통령이나 워싱턴이나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런 훌륭하고 막 그냥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한 일이 있으면은 잘한 일을 기록을 하고 못한 게 있으면 배워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다 지워버리고 신성시하고, 그렇게 막 영웅시하면은 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완벽한 사람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막 끌어내리고 막 마녀사냥하고 조금만 잘해도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영웅인 것처럼 막 들었다 놨다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이 무신 씨랑 제가 이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디테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신 씨가 이렇게 코너를 만들고 방송을 하는 것도 이 사회에 낱낱을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고 증명이 되는 방식으로 바라봐야지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약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했다고 믿는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어이없는
어이가
얘기를 하기도
없죠.
해서 무신 씨가 업셋을 하고 오늘 이렇게 코너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관점이 저는 그래요. 무신 씨가 방금 한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많지가 않고 사람들은 좋은 면만 보고 싶고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찾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게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반론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뭐, 아무튼, 네, 의견 잘 들었고요. 이 방송을 저희가 이제 좀더 재미있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저런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새로 마련한 코너, 최선비 놀리기.
아니, 뭐 매주 코너가 생겨요. 아니, 그 지난주에 서프라이즈 코너로 개설했던 성경 읽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저는 마치 그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본인 하고 싶은
아,
말쭉
허수아비가.
하는.
아, 네, 이게 좀제 위주로 가는 게 이제 좀뭐 죄송한데 그 최선배 씨가 별로 의견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아니.
물어보면은 뭐 이거 그냥 믿는다 이거 끝이니까 뭐
의견이
뒤에
없다니요. 의견이 없다니요. 의견은 있는데
의견
본인이
의견은
원하는
있는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 딱히 주장하는 바가 없으니까 이제 뭐 최선배 씨는 종교는 좋다. 그냥 믿으면 된다 하면 끝이니까 그 분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제 위주로 코너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괜찮습니다. 무신과 함께니까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름도 무신과 함께 주네. 그래서 코너에 최선비가 이름이 들어간 코너 최선비 놀리기. 최선비가 이제 제가 막 물고 뜯고 이제 방송 내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약간 몰아서
아,
이
몰라서.
코너에 이제 몰아서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생각이고, 최선비 논리입니다, 논리.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최선비 논리,
아.
로직. 최선비 로직. 최선비
아,
놀리기.
그런 라임이 또 있네요. 오케이.
네네. 절대 뭐 논리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좋아요.
마시고.
그러면 뭐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Drop the beat. 오케이.
제가 좀 개념이나 정의를 좀 추고 싶어요. 이걸 계속 해나가려면은 이제 우리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맞추고 싶은데 방금 또 최선비 씨가 방금 또 말씀하셨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 진리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진리, 그 시대의 진리인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만 우리가 정확히 서로 동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진리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오해 소지가 많다고나 할까요? 제가 정의를 하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절대적 사실이라는 단어를 좀 쓸게요. 그 절대적 사실이라고 있는 그 자체로의 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좀 쓰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없어서 제가 좀 만들어 써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네.
절대적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그 자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죠. 이 우주를 구성하는 법칙, 구성,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그 모든 것들 그 자체를 절대적 사실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신이 존재한다면은 신도 포함이 되고요. 귀신이나 뭐 영혼 같은 게 있다면 이걸 다 포함되는 이 우주의 세상 그 자체.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절대적 사실에 조금이라도 이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종교인들이 이렇게 신을 탐구하고 하는 것도 절대적 사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불변의 진리,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진리, 네.
불변의 사실, 그것을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불변의 진리이고, 그 외의 것들을 진리라고 저희는 사실 보지는 않죠. 종교인 입장에서는 그 불변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거고, 과학자들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증거를 만드는 거고, 요렇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진리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이 세상 그 자체. 그러니까 최선비 씨가 뭐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밖에 없다.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펜이 있다. 제 눈앞에 지금 펜이 있거든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절대적 사실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 펜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팬이 있죠.
아까 불변의 진리라는 게좀 애매하고 이게 사실 뭐 진리란 말을 너도 나도 쓰면서 너도 나도 다르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지 않은 것이고, 뭐 아까 최선비 씨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만이 불변의 진리다. 뭐 그러면은 제가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저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뭘 뜻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한 절대적 사실이란 거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색깔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뇌에서 해석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이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다른 생물의 눈에는 이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미생물이나 이렇게 걔들한테는 세상이 또 엄청 다르게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절대적 사실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떠난 이 세상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만약에 최선비 씨가 뭐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만이 절대 불변의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최선비 씨가 보기에는 제 눈앞에 있는 이 펜조차도 허상이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허상은 아니죠. 그 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라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진리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무신 씨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도 유사해요. 그 펜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다 하고 단순하게 명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계신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르게 다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고, 네.
네, 그 아까 그 불변의 진리라는 말을 잠깐 다시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불변하시겠죠. 그 제가 말하는 절대적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항상 변하고 있죠.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한다 그러고 뭐 저는 나이를 들고 있고 이 세상은 계속 뭐 시간도 흐르고 말이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불변의 그 최선비 씨가 말한 불변의 진리와는 이제 다른 건데 제가 말하는 이 절대적 사실이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를 하시고 뭐, 나머지 다 허상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뭐, 게임이라고 칩시다. 이 세상이 뭐, 어떤 게임 속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게 절대적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 우리 세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뭐, 다른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시뮬레이션이다. 그게 절대적 사실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는 이 절대적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최선비 씨가 말한 불변의 진리와는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그, 우리 세계의 그 대부분이 그저 공백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공백요?
공백. 아무것도 없는 공백.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루는, 이 우주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이제 원자 아니겠습니까? 원자?
네.
그 원자를 이루는 게 원자 핵과 그를 돌고 있는 전자죠. 그렇죠?
네, 뭐,
원자와 전자, 원자 핵과 전자입니다.
계속 말씀해
네,
보세요.
그 원자, 네, 계속, 네. 원자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원자끼리 부딪힌다고 했을 때 서로 부딪히는 것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의 사이즈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원자 핵의 크기를 보면은, 그 원자를 축구장이라고 봤을 때, 원자 핵 크기가 블루베리 정도입니다. 블루베리 정도. 전자는 그보다 더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다 99.9%, 99% 이상이.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거? 이해는 가시나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 이런 거 알고 계셨냐고, 이런 거를.
몰랐죠, 당연히.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관심이 뭐 없으신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다 허공이에요, 허공. 진짜. 허공이에요. 99.99% 이상이 지구에 있는 만물을 그 공백을 다 빼고 짜부러뜨리면은 야구공 정도 크기만 나와요. 야구공 정도 크기. 전자와 원자 만난 게 없고 다 짜부러뜨리면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적 사실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게뭐 여기 펜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죠. 좀 그 퀀텀 디얼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시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지만 미시 세계, 그러니까 그 아주 원자보다 그 작은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얘들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막 순간이동도 하고 말이죠. 저기 막 동시에 두 군데 있다든지 분신을 한다든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SF에 말할 나올 만한 것들이 미시 세계에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뭐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이 세계의 진실이란 말도 싫어하는데 그이 세계가 어떤 게 정말 사실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뭐최 선배 씨가 그냥 멱슬 놓고 있는데 네
예, 어쨌든
뭐
그 용어 정리를 보통 규정이나 만들 때 제1장에 넣어서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최선비 논리 코너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용어 정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최선비 씨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절대적 사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아예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같이 동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할 겁니다. 왜냐면은 더할 시간이 없어.
세상에. 어쨌든, 네. 또, 뭐, 어떤 용어를
아니,
정의를 해야 되죠. 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약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고 싶은 말이 과학적 발견 또한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 과학이 이제 그 아무리 뭐 열심히 사실을 밝혀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우주의 진실에는 한참 못 미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학적 발견이 어느 수준까지 입증이 되면은 굉장히 잘 입증이 돼서 반박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론, 중력 이론, 진화론 등이 있습니다. 뭐 이게 너무 이 이론들은 너무 입증이 잘 돼서 그 당대에는 다른 대적하는 이론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절대적 사실에는 많이 못 미치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최선비 씨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최선비 씨가 어떤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그 당시의 과학적 진리다. 모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 때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적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릴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받아들여진 과학적 발견들이 그 당시를 지배하는 과학적 이론이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그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과학적 진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학이라고 뭐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아니, 최선비 씨가 그
그
당시에는
큰 논조에서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하고 싶은
그
것이.
제가 최선비 씨랑 약간 달랐던 게 이제 최선비 씨가 계속 그 옛날에 모두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면은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데 그또 진리란 단어 또 제가 싫어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거는 진리란 말을 들으면 저는 절대적 사실을 생각을 해요. 우주 그 자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비 씨가 그게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과학적 이론이라고 말하는 게더 맞죠. 진리라는 말을 쓰면은 그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라고 하지 말고 패러다임이라 하시죠.
그거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시죠.
패러다임 말고 이론, 그 당시에 과학적 이론이고, 뭐, 그 당시에 받아들여진, 널리 받아들여지는, 뭐, 이론이란 말밖에 할게 없네요. 진리란 말을 빼적으니까.
그러시죠. 그거는 저도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절대 불변의 진리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고, 그 외에는 진리라고 붙이기는 어렵지만 마땅한 용어가 없으니까 그 시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상상합니다.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 우주와 세상의 모든 절대적 사실을 완벽하게 알아냈다고 했을 때, 그 신의 존재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하시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가능을 떠나서 상상의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신의 존재 또한 과학의 입증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물질 세계, 라고 할게요. 이제 우주도 있고, 그렇죠. 태양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이 물질 세계가 있고, 최선비 씨는 아마도 그 하나님이나 그 영혼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예.
그렇게 두 가지의 분리된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완벽하게 다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제가 계속 답변을 확답을 저도 뭐 내뱉을 수가 없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봤을 때요.
그거는 저는 상상력이 부족한 건지
상상력이 부족하네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가정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믿음이 분명히 있고 믿는다고 입증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과는 무관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막힐 줄은 몰랐는데 저기서 그거를 좀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은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인류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만 해보세요.
아, 근데 지금 현재 또 과학이 상당히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거시적인 것 말고 미시적인 것까지도 확인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 유전적인 부분, 그리고 호르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입증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최선비 씨가, 이런 최선비 논리기는 다음 주에 좀더 이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막힐 줄은 몰랐네요. 방금 최선비 씨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 그거는 또 다음에, 저번에 어머니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어머니를 향한 믿음,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뭐, 사람의 심리를 다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과학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모르고 뭐 앞으로 영원히 모를 것처럼 뭐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앞으로 영원히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학이 지금보다 더뭐 많이 발전해 나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인간의 사고나 정신도 아마도 곧 밝혀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고 뭐 옛날 사람들이 영혼이니 영적인 세계니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영혼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다른 세계랑 연결이 된것 같은 그런 게이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란 게 사실은 그냥 뇌의 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뇌세포의 활동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곧다 밝혀질 날이 올 텐데 뭐 그때 가면은 또그 종교인들은 또 딴소리를 하겠죠. 사실은 하나님은 저기 딴데 있다.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아까 만약에 우리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밝혀진 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을 회피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회피를 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건 가정이고요.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은 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다른 차원의 신인가? 아니면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신인가? 더군다나 지금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신은 물질 세계에 있는 신입니다. 그 최선비 씨도 말씀하셨듯이 그 우연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운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사건건 간섭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돌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낙엽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런 모든 물리 활동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을 하고 계시는데 과학이 조금만 발전하더라도 다 밝혀질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이고요. 성경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뭐 직접 내려와서 활동을 하셨죠. 그 사이나이 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뭐 바람도 일으키고 뭐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최선비 씨가 대답을 안 하셨죠. 회피를 하시는 거를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랑 그게 무슨 연관이 됩니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신이 물질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그리고 신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계, 정신계, 뭐 영혼계 그런 건 인간이 나눈 거잖아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만들어 두신 거고.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셋업을 해 놓으면 개발자가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관여 안 해도 프로그래밍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개입을 하고 싶을 때 개발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인간 세계에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뭐돌 하나 뭐 하느님이 일일이 다 옮기고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어쨌든 그 우연을 그 최선비 씨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말씀하셨듯이 개입을 언제 하든 간에 항상 하든지 중간중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뭐 물질 세계는 최선비 씨가 대답을 안 하니까 일단 제가 편의상 나눠드린 거고요. 그 제가 말하는 그 절대적 사실 이 우리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물질적인 개입을 물리적인 개입을 하신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행동들도 그런 하나님의 활동들도 이제 관측이 가능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고요. 그뭐 애 하시는데 뭐그뭐
그런 개념은 아니죠. 종교인 입장에서는.
뭐그 그런 말만 해봤자 아무 뜻이 없고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근거를 대시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걸 그 근거로 되는 것 자체가 무신 씨의 생각인 거죠.
네, 그뭐 근거 뭐 근거도 없이 그냥 에이 아니죠 하는 게 종교인의 입장인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리기를 하는 건가요?
놀리기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에이 아니죠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 말씀드린 겁니다. 아뭐 그냥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 개념을 일단 베이스를 세팅하고 싶었고요. 그뭐 계속 진리님 많이 이렇게 계속 서로 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비 씨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이 절대적 사실을 생각을 하는 거고, 최선비 씨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공감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최선비 씨는 뭐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최선비 씨의 방식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서로 만나가는 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세계는 절대적 사실이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를 이때까지 쭉 해왔던 것이고, 최선비 씨는 거기에 대한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꺼내놓고 싶었어요. 최선비 씨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여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뭐, 아직은 전혀, 뭐 받아들이지 않으시는데, 저는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기대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무신론자들과 종교인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신론자들은 그 세계를 보는 게 이런 걸 보거든요. 어떤 게 사실이냐, 절대적 사실이냐. 최선비 씨가 이런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들을 메꼬 가고 싶은 게 이 최선비 놀리기,
근데 이
이 차이를 우리 서로 차이를 가깝게
예, 뭐, 어쨌든
상관없이
시작하는 코너에, 초를 치기는 싫지만, 어쨌든 청취해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네
네, 청취해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게참제 입장인 거죠.
그 사람이 이게 진리를 이제 탐구를 하면서 인류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거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그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는 호기심.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를 발전시켜왔고, 그 당장 뭐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다뭐 중요한 발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발전하는 거지, 이거 우리 행복하게 이렇게 기도만 하면 우리 행복해지니까 기도만 하면 돼. 그럴 거면은 뭐 자동차, 뭐저다 필요 없죠. 저런 거뭐 비행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은 천국 가고 좋은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또 하느님이 다 만들어 두셨고,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우리는
만들어줬다고
우리의 일을
하면은,
하면 됩니다. 우리의 소명.
그럼 저기 핵폭탄 떨어뜨리는 사람, 살인자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죠.
다음 코너. 넘어갑시다.
네.
성경 읽기.
이것도 또 듣기만 해도.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퀴즈입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 40일간 광야에서
네네, 그렇죠. 그렇죠.
광야 씬이네요, 광야 씬.
아시는군요. 네네네. 아우, 뿌듯합니다.
이거는 압니다. 네.
여기서 혹시 제가 무슨 트집을 잡을지 한번
글쎄요. 뭐 어떤 얘기일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는.
네, 이게 약간 평평한 지구론에 부합해서
아, 그래요? 네.
네. 예, 보면은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에 가서 거기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아, 설마 그건 아니겠죠? 설마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저자의 세계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산에 가면은 이 세상을 다볼수 있을 것이다. 왜냐?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아, 뭔 소리야? 그걸로 혹시 플랫 얼터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성경 구절로 가져온 건가요?
이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고. 사실, 이거를, 최선비 씨는 또 우습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진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글자 그대로 성경을 곧이 곧대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산에 갔는데 모든 나라를 다볼수 있다? 그러면은 지구는 평평하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 얼서들 중에서도 이런 걸 보고 그런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항상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잘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바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저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저런 말을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 몇 마디 좀더 보탤게요. 이거는 저번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성경은 이제 목격자가 쓴 책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 쓴 건지, 소설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소문을 듣고 쓴것 같아요. 집대성을 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마가복음이 써지고, 이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주석을 단 책이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여기서 그 증인이 썼지 않다는 게 분명한 게 이제 그 마귀가 하나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를 누가 본 겁니까? 누가 본 겁니까? 이거 최선배 씨 말씀해 주세요. 누가 본 거예요, 이거를?
네?
최선배 씨, 지금 넋이 나갔어요. 지금 넋이 나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예.
이거를 이제 그 누가 보고 쓴 겁니까? 이거를 마귀랑 하나님 단둘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실험을 거치는 건데,
예수님.
이거를 누가 예수님이 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승해 주신 걸 수도 있죠.
예수님이 딱 제자를 딱 넣어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그렇죠.
야, 내가 그 사마에 가서 그 마귀하고 한판
그래, 이런
내가 산에
좋은
올라가서
얘기를 했다. 너희도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잘 새겨 들어라. 이런 진짜 좋은 말씀.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거기 말씀 하나 더 못할게요. 그 광야를 진짜 간 건지 안간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요?
가셨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실제로 가셨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저기 집 앞에 갔는데 광야에 갔다가 가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사실.
모르겠시겠죠? 네네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이제 뭐 그냥 이 저자들 간의 관점이 좀 달라서 이제 생략을 했다. 보통 그런 질문이 돌아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를 갔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이죠. 오너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아유, 보면 제가 성경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뭐잘 대답도 못 하겠고,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것
아,
같은데.
네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같이 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광야에 갔다가 베드로를 만나는 게 이제 다른 마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고, 대뜸,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고 그 자리에 세례 요한도 같이 있고 말이죠.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잡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그 베드로를 만나는 게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이세 명이 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있는 게 이게 절대 이두 가지 다 사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100만 원 겁니다. 어떤 누가 댓글에 이게 어떻게 말이 될수 있는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이게 스토리가 합치될 수 있다고 남겨주시면은 제 진짜 100만 원 드립니다. 진짜로. 진짜로.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성경 읽기 2회째 진행을 했네요.
뭐,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저는 극도로 아주 그냥 아예 반응이 없는데 뭐 이런 성경의 오류가 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해 보면은 뭐 끝도 없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저는 뭐 그것도 사실 아니라는 요지고 네뭐 그런 요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뭐 여기까지 하죠. 최선배 씨.
아, 이거 그 혹시나 2회만 또 보시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서 성경 읽기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나올 때마다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구절에 대한 부분을 반박을 하기보다는 무신 씨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합치가 돼야 된다. 4대 복음서가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합치가 돼야지만 이게 사실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선입견 자체를 버리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복음서는 그 복음서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 그게 이거랑 틀리다 해서 그것만 따지고 보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한 문장이나 발언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대입을 시키는 건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를 봐야 된다는 게 종교인의 입장인 거죠.
네, 뭐, 저거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적어도, 앞뒤는 맞아야죠, 앞뒤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성경입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만 들고 와가지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루어진 게 크리스천인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책을 보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진실이다. 불변의 진리다. 라고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요지고요. 뭐.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10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도 10명 이상이 되게끔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